예, 오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 우리 부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바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다른 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알아야만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기독교는 사랑을 주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교회이며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요,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 웹페이지에 그냥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란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불교는 아마 내세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 만약에 개미를 죽였다면 내가 개미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처음에 부활을 이미 한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던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을 받는 삶이 첫 번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요? 소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하니까는 소생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소생은 어떤 거냐?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소생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또 옛날의 모습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소생입니다. 그 소생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 뭐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살리는 거, 엘리사가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소생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 부활 속에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바보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에서는 축지법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도 다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나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간이,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는 소생이 아니고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고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주신 것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공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라고 합니까요? 그 다음에 5대손 할아버지, 아니 그 위에 노아,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마마광이란 중국분이 여기 아람불에 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산주의에서 잡혔는데 기도하는 중에 발을 개고 기도하는 중에 붕 자기는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모세 엘리야를 알아봤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때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미 전지전능한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과 내가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로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분명히 된다고 하는 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다 온다면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살리고 나서 거기서 그러십니다. 부활이 뭐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면은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 2시에 깼습니다만은 깨기 전에 아주 참 희한한 꿈을 저는 꾸었습니다. 아니 꿈속에 제가 벌거벗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벌거벗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인가 저에게 옷을 갖다 입혔, 나는 무슨 옷인가 옷을 갖다 입혔는데 긴 옷을 입었는데 다리까지 두루마리처럼 입혀있더라고요. 그런데 흰 옷을 갖다 입혀줬어요. 그 부끄러움을 싹 가시게. 아니 벌거벗고 있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꿈에도 부끄러워가지고 웅크리고 있는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은 내 옷장수에 찾아봐야 되겠구나. 옷장수에 보니까 신옷이 있어서 오늘 신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참 하나님이 오늘 부활 주일인 것을 저에게 암시해 주신 것으로 확신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전부가 모두가 부활한다고는 확신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다시 사니까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 엄마 찾아서 이말리인가 하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깡패, 옛날에 한국에서 다섯 번째 깡패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래요. 키도 적어요. 저보다 적은데 그분이 간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깡패에 다섯 번째 들어가는 대장이 된 줄 아십니까? 죽음은 죽으라고 깡패 대장으로 찾아가서 맞짱을 뗐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라고 싸웠는데 그 대장을 이겼답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 그 대장이 내 바로 밑에다가 앉혀놓았어. 그때부터 깡패 대장으로서 깡패 세계의 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저 만나서 미국에서 기도원에서도 만났고 봤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적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인 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엔 두려움과 정말 불안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영생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영생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는 현재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몸과 마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것을 내가 의심하게 되면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거기서 안 계셨습니다. 이미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영생의 종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부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교 뭐뭐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분리하지만은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나는 분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모본을 재현시켜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께서 그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아멘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격언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고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을 계속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변하지 않는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복된 생활이 되고 정말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매일 매순간 고통과 압박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콩이나 옥수수나 알맹이는 땅에 심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데는 우리 인간이 왜 영장인 사람이 왜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그 죽는 거잖아요. 땅에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다고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옛날에 콩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영장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식물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거듭나게 나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 온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불신자보다도는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결국 끝나는 때에는 갈라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부활은 해요. 그러지만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한다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 그분 심판의 부활이 무엇입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불과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제자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니 직접 예수님을 본 자가 와서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 이미 말씀을 해 세 번이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귀를 들은 거예요. 그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외에 잡혀서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는 우스거리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데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완악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영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1대1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저희 마리아의 부활에 허탄하더니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 것은 24장 3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미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저 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요합니다. 그건 흘려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건 예수님 당시의 문제고 오늘날은 이미 성경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주신단 말. 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요? 부활의 소망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 해도 부활은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 안 해도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문제죠.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성경적으로는 매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 날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오순절이 7일입니다. 유월절부터 50일 세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것은 언제냐? 주님의 날 일요일 날이라고요. 어느 분은 알렉산더 대왕이 325년에 로마 종교 해를 섬기는 날에다가 거기다가 갖다가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 종교들이 지금 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어요. 그 그룹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이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레시아. 에크레시아가 밖에서부터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인 교회예요.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에크레시아는 맞아요. 사람 모여도. 그것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도 에크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대모하교에서 모였는데 거기도 에크레시아는 말 썼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집단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게 되니까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케 되어서 그들의 모이기 시작한 건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늘어나서 누가 모이라고 안 해도 그냥 충만돼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모인 거예요. 사실은. 부활,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라면 여기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함께 고뇌해서 같이 식사하고 나서 그때야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라 두 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쫓아 올라온 거 아닙니까요? 다른 자들에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라한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을 만나 함께 가면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 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에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에브라함이 말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참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자기 동족은 믿지 않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확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그러한 복이거든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충만한 거니 내가 사는 삶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고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봤으면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7시간씩 기도하신다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왔는데 자기는 7시간씩 기도하신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 상황을 계속 기도했더니 알고 있어요. 선물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그때 당시에 보내왔던 걸 봅니다. 그게 바로 교제라고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어지면은 인간과의 교제가 아주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물론 집에서도 하면 되고 어디에 있든지 뭐 너희 두세 사람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는 했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은 퍼져 있을 때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으로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탁 퍼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침을 놓고 탁 때리면은 번져가듯이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자기들이 움켜서 숨어서 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러면 되느냐 핍박은 잊지 말고 퍼져라 하고 정말 핍박을 무지한 거예요. 그게 도망간 거예요. 빌립보로 도망갔고 예배소로 도망갔고 모든 데로 퍼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퍼진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는 자체가 바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정전도자님이 성령 충만되어서 부흥이 열리는 그걸 설교하시면서 그 뒤부터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속에서는 정말 성령의 불같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기를 싫어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예배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예배서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므로 그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미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만난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 이미 만난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어디까지 가리라.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지식이나 이성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밝혀 주셔야지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마음이 나를 알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성령을 꽉 마음속에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쩔 때 빵빵빵 뛰면서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 그러한 모습도 괜찮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으란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산호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그분은 다섯 가지 병이 있었던 분이래요. 그분 집에 가면은 꼭 그저 절에서 한 것처럼 십자가를 모셔놓고 거기서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다섯 가지 병을 가졌던 분인데 성령 충만이 되니까 한순간에 싹 나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매일 시간만 하면 당을 만들어 놓고 방에다가 골방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 되세요. 누가 되라고 해서 보다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 충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되지요. 어떠한 고통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순절 성령님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그때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지금 방에 숨어있던 열두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 열다섯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나와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옛날 같으면 죽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칩니다.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죄송하다 로가나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노가네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거든요. 이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을 갖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희생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정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찾아가자. 그날에 내가 잊었던 내 육신적 세상으로만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의 부활, 우리도 그할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했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